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의 저자를 우리가 제목에서 보아할 수 있듯이 다윗의 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는 다윗 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 2인칭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며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누구지요? 너를 구원하시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또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즉 다윗을 위한 이스라엘의 중보 기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매우 긴 전통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정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느 한순간도 빼어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한 국가 혹은 한 공동체를 위하여 세워진 그 지도자들의 복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 형통함을 누리는 것, 성공이라는 것, 그 개인들의 성공이기 이전에 곧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그런 깊은 인식의 바탕을 둔 그러한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20편을 읽으면서 맨 먼저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그 내용이 뭘까요? 어떤 분위기를 느끼죠? 1절에 보시면은 좀 심상치 않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분위기에 놓여있을까요? 전쟁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형편에 놓여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왕에게 있어서나 백성에게 있어서나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에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탄원하며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신생국이고 또 약소국입니다. 또 주변의 열국으로부터 많은 그 침략을 받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약소국입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은 여기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있으면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다 탈취하게 되죠. 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도 취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또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노예로 다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 피지배국으로 있는 것 자체는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그 불행한 역사를 낳는지 모릅니다. 회복이 잘 되질 않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상실해버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그마한 한 국가로 탄생하게 되죠. 근데 이제 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전쟁이 늘 생활화되어 있다는 사실. 굉장히 비참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로 출정시로 우리가 20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궁극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다윗이 예표하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그 어떠한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결국은 승리를 이루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예표하는 소위 메시아 예언시로도 소망을 담은 시로도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전체의 그림,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뭔고 하니 1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 9절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간청으로 볼 때 여기 주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제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제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또 신학적 정신, 그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은 시편 3편 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시편 3편 8절을 볼까요?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게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은 어디로 귀결되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 고백을 누가 하지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바로 이 고백 위에 쓴 자들에게 바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근거로 오직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근거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20편에 우리 돌아오셔서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1절, 5절, 7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 드시며 우리의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과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연관성을, 구원이라는 연관성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구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이름이 주어졌죠. 네. 그 이름은 구별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 이름이 어떤 인격과 그 인물의 총체적인 성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자,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또 그 할아버님, 할머님이 지어주셨던, 어떤 돈을 비싸게 주고 장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은 구별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의미가 있죠. 다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작 드물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큰 대자, 으뜸원 자를 씁니다. 우리 여기 자리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신복연 목사님, 저희 신학교 시절 때 우리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는데 저에게 이제 물으셨어요. 자, 내 이름이 뭔가? 예, 저는 이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한문이 어떻게 되지? 예, 큰 대자에 으뜸원 자를 씁니다. 오, 참 이름 좋구만. 그래, 이름대로 사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이코.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지 못해요. 이름대로 살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주어줬고, 그 이름대로 살려고, 걸맞는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우리 김무수 목사님 자제분 둘이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름이 정말 멋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거룩이에요. 딸 이름은 신실이에요. 김거룩과 김신실. 참 그 아이들은 어떻게 평생을 그 이름대로 살아갈 건지 너무너무나 힘들겠다. 그러나 도전 정신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내 이름에 맞게 살아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름들은 어떤 구별을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존재의 구별을 위해서 나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노라라고 소개한 예가 없어요. 구별을 위해서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작정으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한 적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행동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인격과 사랑이 그 이름 안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별이 아니에요. 이런 능력과 인격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이 얘기는요, 창세기 35장 한번 가보실까요?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하는 걸 보세요. 창세기 35장 3절 52면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출애굽한 지 3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그 명령이 뭔고 하니? 야곱의 집에 너는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래서 모세가 야곱의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이하에 계속 등장합니다. 야곱의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구원하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바로 시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소부지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왕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점이에요. 회중의 기도의 초점이 이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왕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셨을 때에 인간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행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고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왕 자신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인생을 통해서, 다윗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나라를 존속케 하신다. 그러므로 다윗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결국 그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지도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다윗 왕의 지혜와 능력과 전쟁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라도 이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7절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전쟁을 치르기 있어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정말 세계 최고의 그 강력한 무기라면 전쟁의 무기 바로 병거와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 요인을 가늠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분 그 벽화들을 보시게 되면은 왕 자신이 전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병거와 말 위에 그려놓은 것을 우리는 쉽사리 보게 됩니다. 다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직업 군인들과 병거 부대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은 어떤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신들이 키운 군사력에 의존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떨쳐버리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군비 확장에 어떤 동조하고 동요하고 그 정책을 사용하는 일들을 비일비재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좀 그 세월이 지나서 그 부관인 요압에게 명령하잖아요. 너는 단과 부엘세바에 가서 전 지경에 칼을 뽑을 만한 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나에게 와서 계수함을 알려달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당신도 병들어 늙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열방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왕을 구하는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구원의 주체가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병거와 말로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병거와 말을 사용하여서 어떠한 경우라도 땅을 차지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요.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는 내 앞에 서노라.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는 내 앞에 서노라. 칼과 창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굳게 닫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허물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기드온의 300명 군사,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불러모았더니 이스라엘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두렵고 떠는 자들, 전쟁에서 두렵고 떠는 자들 다 보내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3만 2천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만 명도 많다.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여라. 구별했더니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아요. 이 300명을 갖고 잘 훈련된 정예 부대와 같은 그런 미디안과 싸우게 됩니다. 300명을 어떻게 싸워요? 100명, 100명, 100명씩 동서남으로 나눠요. 횃불 하나 들고 항아리 하나 들고 횃불 속에 항아리 숨기고 나팔 불고 군사를 향하여, 미디안 군사를 향하여 소리를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때리고 부시고 괭가리를 치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100명 100명 100명이 흩어져서 소리 지르면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그러나 미디안 군사 그 진영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등장하는, 무려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뭘 말하죠? 뭘 말합니까? 시편 3편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한 그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자신들의 왕이, 다윗이,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개인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왕이 승리하고 영광을 취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쁨이 오기에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을 다윗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 시편 20편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박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 소천하기 전까지 좀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에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분별하는 어떤 은사를 주신 건 분명한. 제가 74년부터 박 목사님이 저의 교사셨고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부를 거쳐서 이미 그때 로마서 또 산상설교 그 레드 박사의 신약 신학이라는 두꺼운 책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지금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새로워요. 반복되질 않아요.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오래전이지만 목사님 미국에서 집회하실 때 제가 동행했습니다. 근데 숙소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한 새벽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새벽 3시쯤 됐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을 안 끄고 나왔나 해서 조용히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변기 위에 앉으셔서 뭘 메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야 자꾸만 교회 가서 설교할 내용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잊어버릴까 봐 적는다. 그 말씀을 하신 계속 설교가 떠오르신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저는 서서 벽에만 닿아도 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귀한 말씀을 그분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듣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 귀한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선을 돌려야 돼요. 더 눈을 떠야 돼요. 무슨 말이죠? 박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교회 앞에 갖는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좀 세워나가고 싶다라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어떤 목회 철학이요 그 관심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의 개인 기도가 응답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박 목사님의 개인적인 영육 간의 평온함과 그 강건함과 그 충만함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목회자의 영혼의 평온함과 어떤 강건함이 우리 여러분에게 다 그 기쁨과 감사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 얘기는 또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그 개인적인 기도가 권사님들의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도 제 자신 저를 따라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옆에 좌우로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얘기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계셔서 기쁩니다. 권사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걸 해주셔야 돼요. 당신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위한 기도가 그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죠.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구약성경 203면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22절 23절은 제가 읽고 24절부터 26절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고백을 상대에게 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상대방의 그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강건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충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 다윗 왕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아름답게 상달이 되어지고 열매 맺을 때 그것이 다윗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가 된다는 그 사실로 왕을 위하여 진심으로 드려진 기도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위정자, 또 교회의 지도자, 또 기름부어 세움 받은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때 그 모든 상대방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라는 것 늘 놓치지 않는,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나로부터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